몇 주 전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신약교회가 어떻게 이제 역사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지나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이렇게 형성된 그 초대교회, 순수하고 핍박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키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결국 313년에서 380년 사이에 교회가 국가의 보호 밑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국가의 구조 안으로 교회가 결혼을 하고 연합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건 박해를 종식했지만, 또 기독교를 이제 합법화했지만, 결국은 국가 밑으로 교회를 집어넣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됐고, 그 이후에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 내려져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든지 그거 이제 로마 제국에서 살려면 무조건 그냥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이교도들도 엄청 많고 한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인의 의식을 따라서 나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그 우상 숭배 그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용만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교회가 전락하고 말죠.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우리가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특정 어떤 그 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신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체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 이후에 무려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천주교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을 해서,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심지어 왕들까지 지배하면서, 그래서 무소불위의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천주교 1인 독재를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은 그 천주교 독재 신학, 이거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국가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입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다. 이걸 해서 한 시간 동안 어거스틴이 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히포의 주교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나투스판 논쟁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박해라고 하는 10년 동안의 그 박해 기간에 배교한 그런 그 목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 핍박하는 그런 그 자리로 이끌고, 목사인데,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던 자들이 이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 공인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정말 목사냐, 지금도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도나투스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강제로 무력을 써서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천주교의 무력 사용 이론이 돼서,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다가 이단이란 그런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국가가 무력으로 탄압하는 거, 이거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순교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을 직접 시행했던 그와 같은 거를 종교재판소, 이단신문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단신문소, 종교재판은 대단히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한 시간을 따로 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가 국가의 무력을 사용해서 자기들과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해도 된다는 이와 같은 그 이론을 제시했고, 뿐만 아니라 연옥교리, 마리아 숭배교리, 또 그가 지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하나님의 도시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교황이 나타나고 해서 교회가 온 세상의 왕들까지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직접 왕국을 세우시고 철권 통치를 하시는 이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성경을 다 영예를 해서, 영예를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을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나 칼빈이나 또 프로테스탄트 이런 그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요한 웨슬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루터나 칼빈 등은 국가교회를 시행을 했어요. 또 무천년설, 그 다음에 제한속죄,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이중선택. 이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던 사람이라 극단적인 숙명론, 하다못해 저기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낙엽이 하나 요 사랑침례교 요 뒤에 있는 산에서 언제 몇시 뭐 몇 초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이런 그 숙명론을 이 어거스틴이 주장을 했고 믿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제한속죄,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중선택, 천국으로 지정된 자가 있고 지옥으로 지정된 자가 이미 결정돼 있다는 이런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일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서로마 제국, 거기에 수도가 로마인데 중심 도시가 그 로마의 주교가 교황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한 천년 이상을 온 세상을 무지와 암흑 속으로 집어넣는, 정말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교회와 국가가 아예 하나가 되는데, 국가 밑에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커져서 교회 밑에 국가가 가는, 교회 국가, 이번엔 국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회가 부상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던 그런 그 시기에 교회가 왕들까지 지배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지금도 사제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트가 구약시대처럼 있습니다. 프리스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래서 고백성산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이제 사제인데, 이 사제들이 어떻게 막대한 그런 그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일곱 성사라고 하는 이런 성례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세 이와 같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아기를 낳고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다가 출생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민권이 나오는 건데, 그땐 그런 제도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유아 세례증이나 뭐 하여튼 이거를 받아야 그게 시민권이 되는,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구원론이 완전히 왜곡이 돼서,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천주교 구원론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성경을 읽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금지하고 성경 번역을 막고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고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심의 자유를 박탈해서 종교 재판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사람이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절대 사람의 그와 같은 그 양심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로봇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천년을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세 천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중세 천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거 얼마나 예배당이 크고 그 당시에 그 성당들이 화려하고 아름답냐, 이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중세 천년이 기독교의 전성기다, 황금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가는 데마다 성당이 웅장하게 지어졌으니 얼마나 기독교가 황금기였냐, 그렇죠? 수도원이 곳곳에 세워지고 수도사들이 온몸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던 그런 시대, 또 십자군이 조직이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 이런 그 성지를 탈환하려고 했던 그 열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인데, 또 많은 순례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 구원 그 믿음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거든.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거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와 같은 그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천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 유럽에 가면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유럽은 기독교 문명의 이와 같은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도 기독교가 일으킨 게 아니라 천주교가 일으킨 거고,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분과 제가 유럽을 방문해서 보게 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 모든 이와 같은 그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모든 거는 가톨릭 교회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지, 성경에 비교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작품에 불과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교황청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가서 보면 이런 우상 숭배가 이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조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정말 악한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는 거기가 기독교의 대성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세 천년, 그 천년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성기가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 미신과 무지로 완전히 뒤덮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없는, 빛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와 같은 시대다. 그래서 이 중세 천년에는 신학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멀리 있던 때예요. 여러분, 이 신학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신학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갔던 그런 그 시대, 교회 건물은 화려했지만 복음의 빛이 꺼져 있던 그런 시대, 사제들은 많았지만 참된 목자, 목사는 거의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 날마다 미사를 드렸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미사를 여러분 다 라틴어로 뭐 이렇게 살라살라 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앉아야, 앉고 또 저쪽에 고해소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냥 와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종교활동은 활발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드렸던 그런 그 시대예요. 형식은 복잡했는데 내용은 완전히 비어있던 이런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 천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 380년에 이 데살로니가 칙령, 이거 이제 이후에 시간이 자 100년이 지나면서 AD 476년에 로마 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로마 제국, 제국이 없어져요.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있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국가 아니면 정부 체제가 없어지게 돼요. 자, 476년 9월 4일에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 거기에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황제의 이름이 재미있게도 로뮬루스 아우구스투스예요. 로뮬루스는 로마를 건설한 전설적인 이름의 인물의 이름이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초대 황제의 이름,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황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황제였어요. 14살에 아버지가 그냥 황제로 갔다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놔서 그래서 1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폐위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나폴리 인근에서 이제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천년 동안 지속이 됐던 서로마 제국이 완전한 종말을 맞은 거예요. 야, 정말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야. 로마가 BC 753년부터 세워졌다고 계산하면 1229년 동안 존재했어요. 물론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비잔틴 제국은 1453년까지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비잔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동로마는 이쪽 서방하고는 완전히 떨어진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로마 제국의 멸망은 476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C 27년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정말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해서 503년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시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온 세상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세상이 특별히 유럽에 있는 그 땅, 온 땅에 혼란과 그 다음에 혼동이 가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황제 한 명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앙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지금 중앙정부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다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정부가 그냥 알아서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행정체계가 소멸이 되고 통일될 법률 체계가 다 붕괴가 되고 군사조직이 다 해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게르만 민족들이 등장을 해서 여러 곳을 침략을 하고 이러면서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봤던 동고트 왕국, 반달 왕국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왕국을 형성을 하고 근데 이 왕국들이 서로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국경, 국가의 경계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렇죠. 왕조가 자주 교체가 되고 법과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쪽 서쪽 지금의 유럽이 있는 그 지역에는 무질서의 세상이 이제 되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로망인데 이제 도로망을 어떻게 뭐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얼마나 됐냐? 8만 킬로미터가 됐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그 포장도로가 다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교량이 무너지고 상하수도 시설이 다 붕괴가 돼. 그래도 누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도시들이 급격히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했는데 어느 정도냐? 로마 시 같으면은 인구가 한때 100만 명이었는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3만 명으로 격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야, 이게 어느 정도로 무질서하고 정말 위험한 시기였는가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100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인구가 줄게 되고 상업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고 화폐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장거리 무역 할 수가 없죠. 뭐 해적 도적대가 이제 중간에 노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문화와 교육에 암흑기가 찾아와서 교육체계가 이제 급격히 이제 쇠퇴하고 공립학교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고 문맹률이 급증해서 심지어 귀족들도 글을 읽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1%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만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로마의 법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다 글을 읽어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면서 로마 시대의 의학, 건축, 공학 기술이 소실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적인 암흑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천년 동안 저 유럽 저 땅에 지속이 되던 그와 같은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의 현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는 없어진 거예요, 476년에. 근데 이 혼란한 와중에 단 하나의 기관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하나의 기관. 그 기관이 뭐냐? 바로 가톨릭 교회, 교회였어요.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자, 왜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었냐? 첫 번째, 교회는 정교한 조직을 가진 그런 구조로 유지가 됐어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의 그 통치 구조 전체를 교회가 다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중앙정부는 없어졌는데도 뭐가 있냐? 로마 교회가 치리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그대로 있었고, 주요 도시마다 주교가 있고 큰 도시에는 대주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총독이 있고 그 밑에 뭐 부총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그와 같은 그 형태로 유지가 된 거예요. 또 주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가지고 로마의 주교, 아직 교황이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로마의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앙정부는 무너졌는데 교회의 조직망은 온전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주교, 로마 주교가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는데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주교,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총대주교가 있고 나중에 이제 교황으로 이어지는 이런 위계질서가 이제 명확히, 거기 맨 끝에 있는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는, 이게 뭐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 뭐로 바뀌냐? 교구로 바뀐 거예요. 교구. 그렇죠? 이걸 이제 바뀌어서 이러한 구조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교육받은 인력을 독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지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1%밖에 글을 읽지 못하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권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식이 곧 권력이었어요. 게르만 족속의 그 왕들은 거의가 문맹, 글을 읽지 못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카를로스, 샤를마뉴 대제조차도 글을 쓰지 못하고 읽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반면에 주교들, 그 다음에 사제들은 라틴어를 유창하게 읽고 쓸 수, 그걸 해야만 라틴어 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은 로마 그리스의 그 고전 교육 이런 걸 잘 받은 그런 지식인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행정문서, 법률문서, 조약문서 이거 모두 다 누가 써야 되냐? 사제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서 외교서신도 누가 작성해요? 사제들이 작성하고, 계산하는 거, 회계, 장부, 보고하는 거, 쓰는 거, 이것도 다 교회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게르만 족속의 왕들도 교회와 협력을 해야만 외교도 되고, 뭐, 법령보 해갖고 질서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식과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냐? 막강한 도덕적, 영적 권위를 교회가 쥐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두려워했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굳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뭘 들고 있냐?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결국은 교황이 갖고 있고 그걸 교회가 갖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왕들도 교회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교황이 파문을 하면 그러면 왕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파문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런 사상이 퍼지니까 심지어 왕들도 교회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영적인 이와 같은 권위, 교회의 권위가 세상 왕들의 권위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와 미신 가운데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영원한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그래야 천국이든 아니면 최소한 연옥이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교회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유럽에서 최대의 지주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중요한 땅,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땅은 다 교회가 소유한 거예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기도 하고, 또 뭐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은 돈을 거뒀습니다. 또 많은 황제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기부를 했어요. 막대한 그 돈을 기부하고 귀족들은 또 죽기 전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해서 교회에 뒀던 막대한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11조가 법적인 의무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10분의 1은 그냥 로마 제국의 10분의 1은 이 교회가 차지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중간쯤 가서 AD 한 800년, 900년 이쯤 되면은 유럽 전체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 소유가 됐다. 이 정도로 교회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일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교회는 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이런 가운데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냐? 교회가 국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야. 교회가 국가의 역할.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한번 두 교황의 사례, 이 서로마 제국 이쪽이 이제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그 중세 암흑시대 그레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두 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한 명이 교황 레오 1세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440년에 461년까지 교황으로 이제 재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으니까 아직 서로마 제국이 있는데, 서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주교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452년에 아직 제국이 살아있어요. 왕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훈족이 침입을 한 거예요. 훈족이 로마 제국을 멸절시키겠다고, 로마를 멸절시키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훈족의 왕 이 아틸라라고 한 사람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황제는 속수무책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군대도 없고. 그렇죠? 이때 교황 1세가 나서서, 그래서 이 아틸라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해갖고 로마 공격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정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살아남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반달족하고 또 협상하는데 455년에 이때도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교황 레오 1세가 나서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도 약탈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그 살인과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 레오 1세라고 한 사람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황제가 어디 있었냐? 황제가 존재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AD 476년까지는 황제가 존재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제보다는 교황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좀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정치적인 역할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레오 1세 때부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AD 590에서 604년, 이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누가 등장하냐? 교황 그레고리 1세라고 한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로마시의 식량 공급을 직접 관리하고 시칠리아에서 들여오는 그 곡물 수입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서 롬바르족이라고 하는 또 이교들이 침입할 때 교황의 군대가 나가서 직접 싸워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군자금도 조달하고 병사들 월급도 누가 주냐? 교회의 교황이 주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세금도 징수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그렇죠? 공공사업 자금, 다리를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자금도 다 교황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법도 집행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이 뭐가 됐냐? 황제가 된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뭐 황제란 칭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서로마 제국 전체를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는 종교기관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자,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독점했다 그랬죠. 그래서 중세 학교는 거의 다가 수도원이나 교회 소속이에요. 그거 외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수도원 학교에서는 이제 수도사 양성하고 대성당 학교에서는 사제 양성하고 일반 교육을 이제 했고, 교구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누가 설립해요?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대학은 1150년에, 옥스퍼드 대학은 1167년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은 1088년에 누가 설립을 하냐? 교회가 설립을 해준 거예요. 예, 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책은 수도사들이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 거, 인쇄기가 없으니까 누군가 필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몸을 바쳐 죽을 때까지 일한 사람들이 수도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책을 필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성경, 신학서적뿐만 아니라 고전작품도 어디에만 보존이 될 수 됐냐? 어디에? 수도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서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교회가 장악을 해버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글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책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교회법을 체계화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 법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법정이 뭐를 관할했냐?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 상속 문제, 계약 분쟁, 도덕 문제, 뭐 간음, 신성 모독 이런 거 다 누가 판단하는 거? 교회법으로 교회에서 사제들이 판단하는 거야. 신앙 문제, 또 누가 이단입니다, 이거 판단 누가 하냐?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 11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이거 누가 해결해 주냐? 교회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세속법보다는 교회법이 더 우선이구나, 이걸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 법정보다 누굴 더 무서워하겠어요? 신부들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부, 신부들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다 책임을 지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공동묘지라도 하나 해서 터라도 하나 받으려면, 예, 교회 사제가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줘야 거기 묻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디, 예, 산골짜기도 어디 그냥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 이 암흑시대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담당하냐? 복지, 의료 체계도 다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 수도원들이 병원, 허스피스라는 거 운영하고,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들이 자선 사업도 하고, 고아원도, 양로원도 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예, 순례자들 위한 숙소도 제공하고, 고아와 과부들 돌보고, 재난구호 활동도 교회가 하고, 예, 왜 그래요? 국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일을 국가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가 국가의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가 국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수장인 이 교황이, 예, 뭐가 된 거예요? 황제,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제 가게 된 거고, 다시 말해 교회가 국가가 된 거고, 교회와 국가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서 교회가 국가, 국가가 교회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다. 그렇죠? 이런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중세 암흑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13장에 세상 정부의 그와 같은 그 역할,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 놨어요. 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하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거두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권한은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는 거지 칼로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가 아닌 설득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사역, 이 강제적인 그런 힘을 사용하는 거 교회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을 강요해서 여러분 회심이 이루어집니까? 너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걸 그냥 가둬두고 밥 안 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해갖고 회심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발적인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교회가 해야 할 일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그냥 하나로 연합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그 실수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배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교황권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교황령, 교황이 다스리는 영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유명한 피핀의 기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754년에서 756년경에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황 밑으로 왕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751년에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이제 정복하고 그래서 로마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요. 자, 근데 동로마 제국이 도와주면 좋은데 동로마 제국은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교황 스테파누스 2세가 새로운 동맹을 우리가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인 이와 같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황이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크 왕국으로 가서 그 프랑크 왕국의 그 실권자 이름이 피핀입니다. 왕이 아니라 궁정의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실권자예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으니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754년에 교황이 피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궁정의 재상을 교황이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세속 통치자의 정당성이 교황의 인정에서 나오는 거나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도 될 수 없구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시발점이 이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피핀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쪽 프랑스 이쪽에서 알프스를 넘어가서 그래갖고 이탈리아로 가서 롬바르드 쪽을 격퇴를 시키고 그래서 756년에 이탈리아 중부의 광대한 지역을 그 땅을 교황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거를 교황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헌납을 하는 거예요. 이 헌납 사건을 피핀의 기증이다. 역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교황이 그 땅을 갖게 되니까 그게 뭐야? 교황령이 된 거예요. 교황의 영토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교황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동시에 세속 군주 위에서는 황제가 되는 이런 일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1877년에 이탈리아가 통일될 때까지 1000년 이상 저 이탈리아 그 땅은 교황이 영토로 남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800년에는 교황의 권위가 더 확대되는 일이 생깁니다.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거기에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 대제, 우리가 옛날엔 샤를마뉴 대제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교황 레오 3세가 다가와서 그의 머리에다가 황제의 왕관을 씌워줘요. 황제의 왕관. 그랬더니 거기 있던 군중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왕관을 쓰게 된 그 왕을 높이고 이러면서 왕관을 씌워준 이 교황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생긴 그 제국의 이름이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영어로 Holy Roman Empire.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홀리를 갖다 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로마 제국이 아닌데 거기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324년 만에 부활했다 그런 의미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런 제국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언제까지 가냐? 1806년까지 가는 거예요. 1806년. 그러니까 무려 10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제국이 이 땅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언제 크리스마스 날 어디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는 가운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아 이제 황제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교황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명백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입증하게 된 이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그레고리 7세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신성모독 발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다. 우리 주 예수님이 로마의 주교 교황만이 보편적인 그런 그 칭호를 가질 수 있다. 캐톨릭, 유니버설한. 그래서 이 교황이 황제를 세우고 황제를 없애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군주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교황이 옛날에 우리 중국의 그 황제, 그 황제가 우리나라 이제 왕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로마 교황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어떤 인간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 교황이 황제보다 높다. 그 다음에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 실수가 없다.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교황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신성모독적인 이런 발언과 주장들을 하는 그런 일이 AD 1075년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명한 뭐가 생겨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1077년에 생기죠. 그래서 황제가 알프스산을 넘고 그래가서 사흘 동안 그냥 그 얼음판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교황의 용서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 그걸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이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그와 같은 그 권세였는가. 교황 이노센트 3세,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 놀라운 말이에요. 교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고, 교황은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고,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게 비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야. V-I-C-A-R.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교황을 통해서 이 땅에, 교황,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자, 이런 일이 중세 암흑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유아세라가 곧 뭐가 됐어요? 시민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세를 받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시민권은 국가에서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유아세를 받는 그런 교회에서는 유아세를 주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건데, 중세 암흑시대에는 유아세라가 그럼 뭐하고 똑같았냐? 시민권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출생신고, 시민권 등록, 사회소속 확인, 주민등록증까지가 다 뭐가, 뭘로 되는 거예요? 이게 유아세례증으로 되는 거예요. 유아세례 이걸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법은 출생 후 8일 이내에 유아세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기면 부모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어떤 미신이 퍼졌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하여튼 8일, 되면은 교회 가서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지옥도 안 가고 또 동시에 시민권도 획득하고 또 이게 사회소속 확인이 되고 출생신고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정식 회원이 되고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곧바로 교회 회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은 아이는 법적으로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증이 뭐가 없으면 활동 못하듯이 그 당시엔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상속권이 배제가 되고 법적인 보호권이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세례를 받으면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수입의 10분의 1은 제가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자동으로 교회 것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유아세를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묘지에 매장이 돼. 유아세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독교 묘지,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아세를 받은 거 증명을 해야, 그래야 교회 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직, 군대, 법 집행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아세를 받는 겁니다. 회심을 했든 안 했든 그 시스템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단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세를 받아야 되니까 회개니 믿음이니 개인적인 결단이 이런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태어나면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으면 교회 회원, 그리고 시민권이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와 국가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신약의 교회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루는 그런 모임인데, 자발적으로 이제 유아세례가 시민권이 되다 보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죠, 유아세례를 통해서 시민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니까 구원론을 왜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은혜 플러스 믿음. 예, 그래서 은혜와 그 다음에 이 행위,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또 교회에 기부해야 되고, 또 로마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면죄부 사야 되고. 그렇죠. 면죄부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연옥에 가 있으면 여기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후손들이 대신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세교회가 요구한 구원의 조건은 일단 태어나면 유아세례, 견진성사, 이건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미사에 참석해야 되고, 고해성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고해성사하고 난 다음에 뭐 예배당 바닥을 일곱 번 뭐 닦아라 그러면 가서 닦는 그런 보석의 행위를 해야 되고, 선행을 축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헌금해야 되고, 성지순례해야 되고, 성인들 유품을 숭배해야 되고,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놓은 이 성인들 통해서 기도해야, 그렇게 해야 이걸 다 지켰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연옥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초를 사고, 뭐, 면접을 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연옥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그런 천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연옥입니다. 이것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처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어디 가냐? 연옥에 간다. 연옥 아니면 지옥.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천국은 교황이 딱 막아놨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이제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이 된 게 뭐야? 돈을 주고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하는 걸 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형벌 당하는 그 기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벌을 면제해 준다 해서 면벌부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면죄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더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면죄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구원이고 돈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천국, 연옥에서 천국으로 빨리 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영원히 연옥이나 지옥에 머무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교회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 제롬이 만든 라틴어 불가타 성경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성경이다. 근데 어떻게, 뭐로 써 있어요? 라틴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 영국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를 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성도는 라틴어 자체를 읽지 못해. 예, 그러니까 이거 가져다 줘도, 예, 이거 뭐 소교의 경읽기처럼 못 읽는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고, 그렇죠? 개인 소유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클리프니, 예, 그 다음에 얀 후스니, 틴데일 등이 성경 번역 때문에 박해받고, 그 다음에 처형되는 그런 일이 중세 암흑시대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트렌트 공회에서는 교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성경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두 개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있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제일 위에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성경과 그 다음에 전통이 같은 권위를 갖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나는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이 방식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접하고 쪽복음을 이렇게 접해서 보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 그거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기구, 재판소를 만듭니다. 그 재판소 이름이 인퀴지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번역을 하면 이단신문소 아니면 종교재판소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어떤 사람은 수백만 명, 어떤 사람은 수천만 명 이야기하는데 무려 천년이 지속이 됐으니까 아마 수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세 암흑시대 잃어버린 그 천년, 이 천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종합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50분, 55분 안에 천년 동안에 그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다 보게 됐습니다. 왜 교회가 국가 대신 이 유럽 전 땅을 지배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왜 들어왔고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복음 있긴 있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게 왜곡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려놔서 라틴어로 써 있는데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사제가 그걸 읽고 대신 해석해 준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성례가 있고 그 이 모든 거 선행과 고행과 이런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고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이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진지하게 믿는 겁니다. 진지하게. 근데 믿어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 운명이 지옥 아닌 지옥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데 이거를 각종 성례전과 선행으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단순한 복음이 복잡한 종교체제로 변질이 되고 특별히 신부 프리스트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약처럼 여기 껴갖고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하나님께 뭐 얘기한다고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갖고 너 예배당을 뭐 70번 다니면서 뭐 닦으라고 이렇게 해갖고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손상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손상이 됐어요. 원래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데인데 이제 유아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세례 받고 시민이 돼서 이렇게 돼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자발성이 강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무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처벌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믿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외에 뭘 잃어버렸냐?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전통과 교황의 말로 대체가 되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주교의 사제 계급 제도로 대체가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이게 거기에다 누가 더해졌어요?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 성인들이 중보하는 이와 같은 그 인물로 대체가 되고 양심의 자유가 강제와 박해로 대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깜깜한 시대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빛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천년 동안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여러 종류의 무리들이 유럽 땅에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12세기의 왈도파, 또 12세기 13세기의 알비파, 14세기의 롤라드파, 15세기의 후스파 등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에 루터, 칼빈 등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신칭의 이런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전히 뭐예요? 국가교회입니다. 여전히 국가교회. 그래서 루터교 하는 국가는 무조건 루터교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 하는 데는 무조건 개혁교만 믿어야 되고 영국은 성공회만 믿어야 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만 믿어야 되고 그 외에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허락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 재침례교도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 침례교회 세우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 원칙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어져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교에서 천주교, 동방정교 이런 거 빼고는 침례교회가 기독교 모든 교파 중에 가장 많은 이런 숫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1억 7천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억 7천만. 지금부터 500년 전엔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소수였는데 이 소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약 50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교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고수하겠습니다 하고 그 원칙대로 살겠다고 하고 이 뭐라 그럴까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적인 것과 같은 성장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중세 천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그 흑암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문명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특별히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종이 되거나 목사의 종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단의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직 성경 말씀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확신을 두고 믿음 생활하며 세상이 어떻게 국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교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 성경만 믿겠다 하는 성경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